자, 성도의 숨고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차이점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숨고르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면 좋을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 책임지기 싫은 병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책임은 무게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부모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자녀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듣기만 해도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할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1절 맨 앞단어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이라고 그래요. 이 앞장, 바로 앞장의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100세라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왔고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은 남자 성인 숫자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뭐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민족에 대한 약속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쉬지도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가나안 입성이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잠시 우리가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책임과 규례와 모든 명령에 대한 그 동기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우리가 이 지켜야 하는 동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거 이거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방법, 능력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드시 우선순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그 자리에서 능력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한 걸음 걸으면 원망하고 또 한 걸음 걸으면 불평을 했어요.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만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6절을 보니까 이적과 기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시험까지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40년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황금보다도 더 귀하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했어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 40년 동안 그 헤어지지 않는 신발 만들 수 있는 곳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다 망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은혜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일들을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길을 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는 감사로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에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큰 시험도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인지 모르고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시험도 나에게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라고 해석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큰 일을 앞두고 숨 고르기를 했다면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들어가려 하는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 모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물이 넉넉한 그런 곳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비옥하기는 하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의존을 해야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비슷하지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지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부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유능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병거를 끄는 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쓰인 말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튼튼하고 아주 빨랐겠죠.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얻은 말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병거를 끌지 못하도록 말의 뒷발의 힘줄을 여호수아가 지금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얻은 말을 의지할까봐, 말을 의지할까봐 여호수아는 그걸 끊고 태워버린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매우 미련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쟁하다 보면 우리 말은 안 죽습니까? 우리 병과 안 태워지나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손해본 것만큼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해버립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이 말을 잊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크게 숨 고르기를 하면서 스스로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해요.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벌써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일로 큰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미혹이 들어왔다 그래. 그걸 경계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그렇죠? 양은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사실 푸른 풀밭에 누울 수, 그냥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는 동물은 사자 정도 돼야 누울 수 있죠. 양은요,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해요.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잡아먹을까봐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두려움 많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 말씀해요. 양도 사자처럼 푸른 풀밭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미혹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염려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에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처럼 살아야 돼요. 두려움과 긴장과 그렇게 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찾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있으시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때 더욱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